우리가 성경을 보면 감사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이 감사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155회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직접 감사하라 이런 명령문은 33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편 136편은 2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36편은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명령을 하셨다고 하면은 그거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가정적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자, 본문을 보면서 136편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대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인데요. 유월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엑소더스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즐기는 감사 절기고요. 초막절은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장막을 치면서 이동을 했지요.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그 오랜 세월 텐트를 치면서 살았던 그 날들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요 감사절이죠.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히 시편 기자는 136편을 통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이 감사의 그 조건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26가지입니다 그 26가지 조목조목을 이야기하면서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종이를 나눠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는가,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시라 그랬는데요. 혹시 적어보신 분들 몇 개나 적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드릴 것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를 감사 불감증 시대다. 이 감사할 수 있는 풍요로운 가운데 살면서도 별로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에 인색하다. 이제 그런 말이죠. 우리 통계에 의하면 아시아 여러 나라들 중에서 그 얼굴 모습이 가장 잘생긴 사람들이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딱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얼굴들이 제일 고급스럽게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잘생긴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 그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이 꼴찌라고 합니다. 가장 잘생겼다고 하는데 만족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뭘 합니까? 막 뜯어고치잖아요. 이 성형수술이 한국이 세계에서 넘버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테레비 보십시오. 여자들 남자들 탁 지나가는 거 보면 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생겼지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잘생겨서 감사하는 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감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행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입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키우면서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 아들을 열심히 공부를 시켰어요. 사람들이 그 아들에게 물어봐요. 너 장래 희망이 뭐냐? 너 소원이 뭐냐? 그러면 이 아들은 항상 대답하는 것이 제가요 우리 어머니 고생하시니까 제가 성장해서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거 좀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하는데 미국 사람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졸업식장에서 수석 졸업자에게 메달을 주는데 그 메달을 받을 때 어머니를 연단으로 오게 해서 어머니에게 메달을 걸어드리면서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메달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17년 동안 나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신 어머니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그 메달을 걸어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192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지만은 그 어머니는 항상 아들에게 그래도 감사해야 돼. 늘 감사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감사하는 자녀의 미래는 밝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의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힘든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대적들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또 하나 감사의 조건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음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뭐 장이 있어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는 심지어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감사하지 아니하고 지나친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죠. 불평과 원망을 없애버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를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나치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남보다 내가 좀 나으면 우울감에 빠져서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남보다 좀 못하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비하합니다. 내가 이게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잘 못났는가? 그러면서 자신을 비하시키고 낙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도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키신다는 말은 인도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은 감사할 내용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세계에는요, 그 통계에 의하면은 20억의 사람들이 전기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TV에 종종 나오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흙탕물 그걸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마시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깨끗한 식수가 없어요. 12억의 사람들이 한 달에 30불 이하로 가지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30불 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3,000불이 있어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1억의 노숙자들이 있다고 그러고요. 8억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5억의 사람들이 전쟁의 위험에서 시달리고 있고요. 30억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4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이 미국 땅에서 참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감사거리를 생각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편 감사는 복을 받는 그릇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불평은 불행의 재료가 되지만은 감사는 행복의 원료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복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감사에는 레벨이 있는데 1차원적인 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만약 감사, if라고 하는 만약이라는 말, 이 조건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더 잘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조금 더 가졌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1차원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레벨 2차적인 감사는 뭐냐? 때문에 감사.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또 회사에 갔으면 승진해서 감사하고 학교 같으면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하고 뭔가 때문에 감사하는 이것은 2차원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성숙한 감사는 3차원적인 감사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 있고 힘이 들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슨 감사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모든 환경 어떤 환경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오래전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도님이 좀 특별한 가정에 어른이 생겼어요. 그 아들이 베트남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전사한 아들을 추모하는 뜻에서 이분이 광고 시간에 일어서서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교회 음향 시설을 위해서 만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뒤에 앉았던 어느 여자 집사님이 옆에 앉아있는 남편의 옆구리를 구구지르면서 여보 여보 우리도 만불 드리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은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안 죽었으니까 더 감사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이 모든 은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되면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요. 위기 아닙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야 돼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감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시고 그 후에 더 위대한 바벨론의 총리로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도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큰 위기입니다. 나라의 자기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전쟁터에 갔더니 그 적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막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5천 명을 앞에 놓고 남자 앞에 한번 2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감사해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먹고 남은 떡이 얼마예요? 열두 강주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면은 인생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나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몸은 문둥병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갔어요. 가다가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칭찬하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축복이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행복입니까?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감사하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요 9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91살에 죽어야 되는데 늘 감사를 많이 하니까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학창시절 보낸 그 학생들을 추적을 해봤더니 16년 후에 평균 수입이 그렇지 않은 보통 학생보다 2만 5천 달러가 연봉이 높더라는 이야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맥컬러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실험을 했는데요. 300명을 모아가지고 이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각자 그 과제를 줬는데 첫 번째 그룹에는 날마다 일어난 모든 일을 노트에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그룹에는 날마다 기분이 나빴던 일을 노트에 적어보십시오. 세 번째 그룹은 오늘 날마다 감사했던 일들을 노트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3주가 지나서 다시 모았어요. 그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그룹, 감사한 일들을 적었던 그 사람들의 그룹은 한결같이 아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행복했습니다.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뭐 아프지도 않고요. 감기도 걸리지 않고요. 아주 그냥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룹, 기분이 나빴던 일을 기록한 그 그룹은요. 아유 지난 3주 동안 다른 때보다도 더 친구들과 쌈박질했고요. 그동안 사귀던 애인과 헤어지기도 했고요. 위장병이 생겨서 고생을 했고요. 아주 기분이 그냥 아주 그냥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컬러 박사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느낀다. 힘이 넘치고 아프지 않다. 그리고 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내셔널사의 창업자인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분을 경영의 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경영을 잘하시는 회장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어린 시절은 참 힘들었습니다. 고달프고 불행했습니다. 아버지가 파산을 하는 바람에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가 학교를 가지를 못해서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자전거 점포에 가서 심부름을 하고 돈벌이를 했습니다. 11살이 되면서 아예 집을 떠나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11살에 가서 얼마나 어립니까? 아직 초등학교 한 5학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울면서 참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가 나중에 성공해서 대기업을 여러 개를 하면서 종업원이 19만 명을 거느리는 큰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물었어요. 회장님은 그렇게 성공하신 비결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세 가지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네. 그 세 가지 첫째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두 번째로는 허약한 몸으로 태어났고, 세 번째는 못 배운 것이라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고, 나는 약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건강에 힘을 써서 겨울에도 냉수 마사지를 하면서 지금 90살이 넘었지만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했기 때문에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여기면서 배우는 데 노력한 결과로 지금 많은 상식과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네. 이러한 불행한 환경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하늘이 주는 시련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다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하고, 귀머리가 되어서 듣지도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서 말도 못하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못 받은 것이 뭔가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헬렌 켈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동문학가인 방정환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이 맞도록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서럭 열리면서 복면한 강도가 들어왔어요. 칼을 들이대면서 꼼짝 말고 손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환 선생님이 재치 있게 유머스럽게 문학가답게 아니 꼼짝 않고 어떻게 손을 듭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강도가 멈칫한 거예요. 말을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손을 들고 꼼짝하지 마. 더 이상 잔소리 하지 말고 돈 내놔. 돈 가져와. 그래서 한번 죽일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꼼짝 못하고 돈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런 거예요. 이 방정환 선생님이 조금 더 놀라는 기색이 없이 일어나서 서랍을 열고 그 당시 옛날입니다. 390원을 줬다는 거예요. 옛날 390원은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이 돈이 전부니까 가지고 가시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도둑이요. 주인이 너무 태연설한 거예요. 놀라지도 않고. 그래서 불안해졌습니다. 아이고, 빨리 튀어야지. 돈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방정환 선생님 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보시오. 돈을 줬으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그냥 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강도가 빨리 도망을 가려고 그러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을 하면서 그래 엄청 고맙다 그리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나가서 봤더니 그 강도하고 순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순경이 묻기를 아이고 선생님 어젯밤에 놀라셨죠. 이 사람이 선생님 집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사람이 도둑이 맞습니까? 물어요. 그때 방정환 선생님이 아, 이 사람이 어젯밤에 왔지요.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참 사정을 들어보니 딱 해서 390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가면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순경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선생님 이 사람이요 어젯밤에 칼 들고 들어와서 선생님 그 돈 훔쳐갔다고 자백을 했는데 뭔 소리입니까? 아마 이 도둑이 무서워서 아마 그렇게 말한 줄 알고 다시 물었어요. 그때 방정환 선생님이 강도를 보면서 그랬대요. 이 사람아 정신이 그렇게 오락가락해서 어떡하냐. 내가 돈을 주니까 자네가 인사까지 하지 않았나 고맙다고.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고맙다는 인사하는 법이 어딨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경이 뭐 더 이상 이제 범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강도를 풀어준 거예요. 순경이 돌아가자 강도가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사죄를 빕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도둑질을 수도 없이 해봤지만은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방정환 선생님은 강도의 등을 두드리면서 일어나시오.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오. 그러나 다시는 가서 그런 짓 하지 마시오. 그렇게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요. 선생님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뭔가 제가요 선생님 옆에서 평생을 선생님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가 죽을 때까지 방정환 선생님 곁에서 그 집안일을 허드리를 하면서 도우며 살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